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오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연합군과 모압과의 전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모압은 다윗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이 북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또 조공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심하게 들었고 또 그의 재위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반한 모압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야는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아하시야에 이어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올라서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함께 모압 정벌에 나섰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 왕이 왕위에도 오래 있었고 또 이전에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조언을 들었는데 그 에돔 광야길 즉 남쪽으로 해서 모압을 치자고 했습니다. 그 아래쪽은 그런데 대부분 다 사막입니다. 그 이스라엘 연합군이 일주일 동안 걸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불렀는데 골짜기에 개천, 즉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도 했습니다. 아침에 소제를 드릴 때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왔습니다. 그 에돔의 뜻이 불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이 붉게 보였는데 모압 군인들이 저 비도 오지 않았는데 물이 저렇게 붉은 것은 이스라엘 연합군의 피일 것이다. 그들 사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지금 그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격했는데 가보니까 완전 오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쫓겨와서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 모압 왕이 자기 맏아들 왕이 오를 맏아들을 성 위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다 각기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정복하면은 이제 마지막 활용점 정을 딱 찍게 되는데 그냥 거기 붉은 구슬 하나 그리고 떠난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름의 의미에 걸맞은 삶을 산다. 이름의 의미에 걸맞은 삶을 산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여호와를 올려드리다의 뜻이거든요. 그 올려드리는 것은 귀하게 여기다의 의미이기도 하고 찬양하다의 의미이기도 한데 여호람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의 뜻인데 여호사밧은 율법을 중요하게 백성들을 가르쳤고요.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고 공의로운 법으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람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삶은 여호사밧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정말 그 여호람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려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온 삶으로 믿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살면 자연스럽게 여호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보다 훨씬 더 좋아야 하는 것이 그 삶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제 느낌에. 그 미국 그 개척 시대 때 양 도둑들이 하도 많아서 양을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그 이마에다가 ST라고 이렇게 인두로 찢었다고. 예, 그 ST는 sheep thief. 예, 양 도둑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두 사람이 양을 도둑질하다가 걸려서 그 ST라고 이제 낙인이 찍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이후에도 형편없이 살다가 감옥에서 생을 마치고 한 사람은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정말 다른 삶을 살았는데 신실하게 살고 마을에서 사람들이 다 도왔는데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ST의 의미가 뭔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어느 날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할아버지 이마에 ST라고 쓰여 있는데 저것은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도 잘 모르지만 아마 세인트가 아닐까. 예,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미국 그 달러 지폐 중에 50달러짜리 예, 지폐의 그 표지 모델이 미국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입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기도 했지만 그 미국 남부 전쟁 때 북군의 장군으로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입니다. 그가 전쟁을 치를 때 적에게 그 항복을 할 건지 싸울 건지 선택하라고 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unconditional surrender, 그러니까 무조건 항복. 그러니까 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걸리면 항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되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율리시스 그랜트가 U.S.거든요. 그 unconditional grant도 U.S.고, 그래서 나중에 U.S.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이야기. 제 중학교 2학년 때 아니면 3학년 때 영어 교과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예, 우리의 이름 자체보다도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삶이 이름을 빛나게 합니다. B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른 분별력과 행동력을 가진다. 바른 분별력과 행동을 가진다. 예, 모압의 군사들은 아침에 해가 비쳐 물이 붉게 보이니까 그것이 피라고 오판했고 곧바로 이스라엘 진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예, 자기들의 생각이었죠. 실제로 가서 살펴보지 않았죠. 살펴봤다면 그 판단을 다르게 했을 것입니다. 예, 우리의 중요한 어떤 판단의 계기판이 감정이나 생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느낌에 feel이 왔다고. 예, 그런데 feel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예, 어떤 확률을 따를 것인지 감정이나 생각을 따를 것인지라고 할 때는 확률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맞았다고 그 감정을 따릅니다. 예,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 TV가 잘 안 나오면 이렇게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때리면 맞으면 나온다고. 예. 아마 플러그가 끊어져 있을, 그럴 텐데,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몇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겠습니까? 대부분 때려서 망가뜨린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창피해서 말 못하고, 어쩌다 한번 나온 거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감정이 상하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자기 인생의 계기판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더 빨리 망가지게 됩니다. 예, 4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골짜기에 개천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하셨습니다. 예, 바람과 비를 보지 못할지라도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물은 저 멀리 에돔에서 흘러왔거든요. 남쪽에서. 그러니까 그 봐놓고 물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역사는 쉬지 않고 언제나 이어지고 있고요. 참 신묘막측하게 신비롭게 거지없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알게 되는데 그때가 그것들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 더 신뢰할 수 있으면 믿음이 훨씬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요한복음 16장 33절과 로마서 8장 28절을 암송해 봅시다. 예, 먼저 요한복음 암송해 볼까요?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을 요약하면 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을 제가 화수분 또는 화수병이라고 했는데 화수분 뭔지 아시죠?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인데요. 그 안에 무엇을 담아두든지 그것이 끊임없이 나온다고 하는, 예, 설화상의 단지입니다. 예, 우리나라 근대소설 그 전영택 선생의 화수분이라는 뭐 그 단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예,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는 마르지 않는 기름이 나오는 화수분이 아닌 화수병이 나옵니다. 네, A번 선지자의 제자였던 남편을 잃은 여인은 빚까지 졌습니다. 빚을 준 사람이 그 빚에 대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을 준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아니, 예, 두 아들을 요구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아마 한 지역에 모여 살았던 것 같고요. 그들 중에는 독신자도 있었고 또 결혼한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속했던 그 광야, 그 염해 부근에 그 살았던 그 공동체를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그 쿰난 공동체는 굉장히 엄격하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예, 그냥 모여서 산, 오늘날로 하면 뭐 신학생들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이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이 부르짖다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탄원했던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된 이 부인의 상황이 굉장히 처절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 세 그룹 나오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입니다. 예, 그들은 땅도 없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잘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대출은 거의 다 신용대출인데요. 그 신용대출은 그 몸을 신용 잡히고 그 대출이었습니다. 만약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노동력을 최장 6년까지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 예, 그래서 7년째는 반드시 놓아주고 끝까지 종으로 있겠다면 귀에 예, 그 구멍을 뚫었죠. 예, 이 두 아들이 종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알리는 선지자 제자의 부인의 호소는 채권자에 대한 고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너무 악질입니다. 뭐 그런 고리 대금업자입니다라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면 그 당시 당시에 어떤 그 금융법으로 예, 그 아들을 뭐 최장 6년 동안 내주어야 합니다. 이 선지자 제자의 부부가 왜 빚을 지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고요. 아무튼 그 부부가 함께 돈을 빌린 후에 남편이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하는데 그 빚을 다 갚기 전에 남편이 예,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B번 엘리사 선지자가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물었을 때 여인은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2절 볼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예,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기름 한 그릇, 이 그릇, 옛날 성경에는 항아리라고 되었던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예, 항아리를 뜻하는 그릇, 그릇입니다. 예, 이 기름 한 그릇은 과장법의 표현입니다. 예, 과장법 아시죠? 사물을 실상보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또는 과소 작게 표현함으로써 이제 문장의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 월급이 작다고 할 때 쥐꼬리 많은 월급이죠. 쥐꼬리가 제일 작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여러 벌레들의 꼬리는 훨씬 더 작은데도 그렇게 표현하고요. 예, 그 몹시 기다릴 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답니다. 예, 눈이 빠질 일은 없죠. 근데 정말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는 굉장히 가난한, 예, 뭐, 그 자녀가 뭐, 우리 치킨, 우리 뭐, 그 주문해서 먹어요 하는데 뭐 집에 돈 없다 보다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딱 뭐 10원짜리 하나 있다. 이게 훨씬 더 강하게 와닿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은 홀로 된 선지자의 제자 부인의 몹시 비난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돕고 싶은 무엇이든지 돕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당시의 기름은 뭐 오늘날 같이 그 음식을 만드는 재료로도 썼고요. 또 약으로도 썼고요. 향품으로도 썼는데 아마 올리브 기름일 것입니다. 10번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에게 빈 그릇을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그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 차면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두 아들과 함께 어떻게 행하라고 했습니까? 3절 4절 볼까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예, 문을 닫고 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나가서 빌리라고 하는데 이 두 동사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한 순종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많이 빌려서 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앞에 2절에 있던 그 그릇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예, 이 얘기는 실제로 그릇입니다. 무슨 큰 뭐 무슨 세수대하든 아니면 더 큰 대하든 무엇이든지 다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원래 이 집이 기름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름집이 아닌데 뭐 그릇을 빌리러 다니면 좀 이상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기름집이면 그릇이 많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웃에서 자연스럽게 빌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 무엇에도 방해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신앙생활해 갈 때 문을 닫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 6절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문을 닫아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더 또렷하게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깊이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번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웠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절 6절 볼까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예, 기름이 그쳤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름을 채우라고 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일은 여인과 두 아들이 했습니다. 기름까지 채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 그 그릇을 빌려오고 그 기름 항아리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그것을 모든 그릇에 붓는 것은 사람의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여인과 두 아들은 이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일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기름 그릇, 기름 항아리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는 것도 참 기적적인 일이지만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찼을 때 그치는 것도 참 신비한 기적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그만 달라고 할 때도 저는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신대원 다닐 때 은사를 정말로 많이 구했거든요. 뭐 탐이 나서가 아니라 그냥 좀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으면 교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순수하게 그런 의도였는데 그러다가 신대원 2학년 2학기 때 그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제게 주신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저는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은사까지 받으면 그거는 그건 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 없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거는 이제 그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도 저는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에게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모자의 생활비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갈 때 누구에게 갔다고 합니까?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고 합니다. 열왕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총 32번 사용되었는데요. 스마야라는 사람에게 한 번, 엘리야에게 7번, 24번은 엘리사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또 말씀의 사람, 이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다면 참 복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이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또한 그 엘리사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한 것은 그 기름에 대한 처분을 물었던 것이거든요. 자기 집에서 그 기름이 생겨났지만 은밀하게 보면 자기 건 아니잖아요. 예, 자기가 가져도 되는지를 아마 확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 4번, 8절에서 16절은 옥상에 지은 방이라고 지정을 했는데요. 지금 이 앞에, 이 기름 사건과 지금 있게 되는 이 그 수넴 여인 사건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과 가루를 다함이 없지 않았습니까? 또 그 여인의 아들을 또 살렸거든요. 그래서 대등하게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대등한 인물이다를 좀 강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A번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마을을 지나갈 때 그를 간권하여 항상 음식을 대접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한 귀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귀한 여인의 문자적인 뜻은 큰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 영어 성경은 그 부유한 여인. 그래서, 새번역 성경도 또 공공번역 성서도 다 그냥 부유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위대한 여인, great woman 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이 나그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섬기는 것은 고대 중동의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꼭 지켜야 하는. 예, 간관하다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제가 일상에서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예, 써본 적도 없는데, 예, 그 굳게 매다, 강하게 하다 등의 의미로 간절히 권하다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엘리사의 다함이 없는 기름 이적과 죽은 아이를 살리는 표적은 엘리야의 그 다함이 없는 가루와 기름 이적,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과 지금 어깨를 견줍니다. 예. 그래서 이 엘리사가, 제2의 엘리야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기분 나빠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그,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B번,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그가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들기를 제안했습니까? 9절 10절 볼까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예, 작은 방을 만들 자고 했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거룩한 사람이라 한 것은 아마 상당 기간 지켜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예 보입니다. 예, 엘리사 선지자의 어떤 외모 보았던 것 아닐 것이고요. 외모가 좋지 않아서 예 저주까지 했었으니까 뭐 그의 인품, 학력 뭐 이런 거 본 것이 아니라 어떤 그분의 영적인 면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예, 청하다, 만들다, 두다, 머물다의 동사는 여인의 어떤 간절한 소망, 꼭 그것을 하고 싶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다락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옥상 위에, 그러니까 그 옥상이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곳이거든요. 거기서 모임도 하고 뭐 그 곡식도 말리고 굉장히 다목적 공간인데 거기에 임시 거처가 아니라 영구 주택을 짓자는 것입니다. 우리 일장에서 그 아시아 왕이 떨어졌던 곳이 그 다락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락과 같은 개념입니다. 옥상에 지은 집이고요. 그 손님에게 다락방을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대접이었습니다. 전망이 좋고 바람도 잘 통하고 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최상의 배려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어떤 겉 건물뿐만 아니라 침상, 책상, 의자, 촛대 등은 엘리사의 휴식과 연구, 묵상과 기도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것까지도 함께 배려했던 것이죠. 10번 엘리사 선지자는 사완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를 물었을 때 그 여인은 무엇이라 답했습니까?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완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완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예, 나는 백성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하루는 누웠다고 하는 것은 예 그리고 그날이 있었다. 예, 문자적인 뜻인데 엘리사가 사역을 행하던 중 휴식이나 재충전이 필요할 때 이곳을 그 종종 찾아서 유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본문에 엘리사의 사환 예, 게하시가 처음으로 언급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게하시의 집안, 출신지, 과거에 했던 일, 또 사환으로서의 선택 과정 등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는 혹시 불의한 사회와 제도 아래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겪어서 왕이나 사령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면 돕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그 기름 이제 거기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줄까 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엘리사 선지자는 요즘 표현을 하면 오지랖이 좀 넓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요즘은. 네, 엘리사는 왕관과 군부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의 영향력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내 백성 중에 거주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고향 사람들과 평안히 잘 지내고 있고 혹시 문제가 생겨도 그들과 해결하면 됩니다의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도 만족합니다라고 예, 그 표현하는 것입니다. 디번 수넴 여인이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자 엘리사 선지자는 게하시에게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은 나이다 하니 예,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은 나이다. 아들이 없고는 스라의 딸만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어떤 자녀도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불임의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임인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동침해서 그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 동침하도록 얘기한 사람이 그 사라였거든요. 근데 그 하갈이 임신하는 순간부터 그 여주인을 멸시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임신의 힘이 그 당시 그렇게 강했던 것이죠. 예, 또 그 한나가 그 분인나와 한 남편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약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임이 되니까 완전히 삶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면 꼼짝도 못하는 예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창세기 그 18장 12절 볼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그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이 수냅여인의 상황이 거의 약간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 2번, 엘리사 선지자는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15절, 16절 볼까요? 다시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예,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 이르다 부르다 부르다 서다 이 네 개의 동사가 연이어 나오는데요. 이 그 사건 진행의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예, 엘리사의 두 번째 불을 갖고 이 수넴 여인이 그 방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밖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준 집이잖아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들어가서 왜 불렀습니까? 물을 수 있는데 그 중간에 게하시를 통해서 얘기를 지금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의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아니다라고 이 말하는 것은 전면 부정이 아니라 제한 부정입니다. 즉 아들을 낳아서 앉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그런 일은 소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속이지 마옵소서는 거짓말하지 마옵소서인데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괜히 헛소망 갖게 하지 마세요의 의미입니다. 예,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그러니까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다니까 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 그 이삭의 뜻이 웃음인데 예, 이 사라의 말은 그 정말 반어법처럼 들립니다. 예, 웃지 않았다고 완전 비웃었고 예, 뭐 헛웃었고 뭐 그런 느낌으로 듭니다. 그다음에 큰 5번 17절에서 25절은 예, 참척을 넘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예, 참 그 우리말에 그 아내가 없으면 호렙이고요. 남편이 없으면 과부고요. 부모가 없으면 과부인데 있던 자식이 없으면 없는 부모를 일컫는 말이 없습니다. 예. 이 자손이나 이 또 뭐 손자 손녀를 먼저 잃은 일을 참척이라고 합니다. 예. A번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17절 볼까요?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예,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예, 한 해가 지난 이때쯤에는 정해진 이 계절에 계절이 살아나는 그때의 뜻입니다. 좀 어렵죠? 문자 지금 그대로 번역하면 정해진 이 계절이 살아나는 그때에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해당하는 그 정확한 지점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아기를 갖지 못했던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으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이 수넴 여인과 같았던 성경 속의 인물은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그 마노아의 아내, 예, 삼손의 엄마죠. 그리고, 한나, 예, 엘가나의 아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아니, 구약의 마지막에 그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입니다. 예,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에 여러 수태 고지가 있는데 모든 수태 고지의 공통점은 첫째만입니다. 예, 네가 아들이 일곱 있지만 네가 여덟 번째 아들을 낳으리라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네. B번 수넴 여인의 아들이 자라 추수하는 곳에서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18절, 20절 볼까요?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예,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었습니다. 아이가 몇 살까지 자랐다고 말하지 않지만 말을 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고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을 정도였으니까 아마 대여섯 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 수넴 지방은 옥수수 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마 당시는 옥수수를 수확하는 여름철이었고 그 아이는 일사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보입니다. 옥수수 한여름에 그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무덥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정말 안 되는데, 아버지가 아픈 아들을 어머니에게 데려가라고, 예, 했는데, 아마 수확으로 바빴기 때문이고, 아니면 뭐, 일하는 사람을 관리해야 했다든지, 아니면 뭐, 가벼운 일사병 정도로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 자기 무릎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참담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앉히고 앉혀놓고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버지는 엄마한테 데려가라고 하고 엄마는 아들을 품고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0번 수넴 여인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침상에 눕히고 남편에게 어디에 갔다 돌아오겠다고 했습니까? 21절 22절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완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올라가다, 두다, 닫다, 나오다 예, 이 21절에 이 네 개의 동사를 연이어 쓰고 있는데 수넴 여인의 굉장히 즉각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예, 그 아들 잃은 슬픔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 이 일들은 다 남편을 불러오기 전에 했던 일이거든요. 수넴에서 갈멜산에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약 24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보통 예 가야 할 정도입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의 죽음에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행했습니다. 10번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기 위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환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23절에서 25절 상반절 그 앞부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예,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라는 남편의 말은 수넴 여인은 주로 초하루와 안식일 모임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안식일에 당연하게 집회를 했고요. 또 초하루에는 그 월삭이라고 예, 또 하는데 예, 뭐 그때 그 여러 그 송아지를 비롯해서 여러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예. 근데 정말로 의아한 것은 아직 남편은 아들의 죽음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왜 이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다고 이 여인을 왜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굉장히 의아하게 예, 여겨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 아무튼 여인이 직접 안장을 얹고 가능한은 달리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보여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배려를 정말 많이 했고요. 또, 참 예의 있는 여인인 것은 틀림없는데 믿음이 없지는 않은데 정말 경건한 여인일까? 이런 생각은 살짝 의문이 드는데 아니다라고 할 수 없고 100% 맞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나눔의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서로 나누어 봅시다. 갑은 선지자의 제자였던 남편을 일찍 세상에 떠나 보낸 여인은 빚을 갚기 위해 두 아들을 종살이로 넘겨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결핍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결핍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선한 길을 보여주십시오. 뭐 등등과 같이 그렇게 교제를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이 하게 된다면 그 결핍은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처럼 그 우리에게 있는 빈 그릇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결핍이 있다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빈 그릇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시겠죠. 나번 수넴 여인은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유숙하도록 섬겼습니다. 의미를 담아 섬겼거나 의미가 깊은 섬김을 받았거나 특별한 섬김을 본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예, 선지자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근데 이 수넴 여인이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남편이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바르고 의미 있는 섬김은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고 상대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에게 안 해준 거 없다. 내가 전부 다 해줬다. 그러면 자녀는 뭐 해줬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죠. 근데 그 고백은 내가 해준 게 정말 내한테 정말 없구나라고 할 때 안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요.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져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 모임에서 우리 부모님이 어디 뭐 요양원에 가 계십니다라고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구역 식구들이 있죠. 그 사람 몰래 그 부모님에게 한번 다녀오면 그분 구역에서 삶이 바뀔 거예요. 아, 내 구역 식구들이 내 부모님까지 이렇게 챙겨주는구나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예. 아무튼, 예. 물론, 예. 우리에게 최고, 최상, 최대의 섬김, 또 영원한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네. 그것보다 더 귀한 섬김은 없습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 정리해 봅시다. 갑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안다. 예,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또 선지자의 제자였어요. 예, 오늘날 말하면 신학생인데 그래도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 또 이 수넴 여인은 예, 정말 예의도 바르고 경건하고 그런데도 자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 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과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예, 우리가 아까도 외웠지만, 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 내가 너희들 세상에 있는 환난 다 제거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이런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예.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이것은 뭐 기름, 뭐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나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시대가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안다. 시대가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안다. 예,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철저하게 등을 돌렸던 오므리 왕가가 왕을 할 때거든요. 그 오므리, 예, 그 밑에 아들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야, 지금 여호람이 통치하는데, 예, 그런 시대에도 엘리사 선지자도 있었고요. 선지자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도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가장 세속적이라고 여김을 받던 도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바울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예. 그 로마서만 있으면, 더 요약하면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지장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장 세속적인 도시에서 썼습니다. 예. 우리 대부분은 이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도권에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행정, 뭐 사법, 외교, 교육, 문화,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과 수도권이 가장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곳일 거예요. 예. 또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그런 시대에 이 수넴 여인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불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요. 우리 각자의 의지적인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답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삶과 죽음을 모두 수용한다. 삶과 죽음을 모두 수용한다. 예.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예외 없고요. 또 죽음의 때, 장소,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합니다. 아기가 없던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는 일에도 하나님 역사가 있었고요. 또 어린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과 같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과 죽음을 함께 바르게 수용하려면 부활에 관한 소망이 또렷해야 합니다. 네. 예, 우리도 이 선지자의 아내와 같이 가장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삶을 놓고 싶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자녀가 없었던 수넴 여인처럼 어떤 결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때를 보내는 것 같고 가장 추운 계절을 보내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고 광명한 새벽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영원한 태양이신 주님이 떠오르면 어둠도 물러가고요. 추위도 물러갑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다. 예,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과 함께 빌립보서 4장 19절. 예, 아까 아까 외웠던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우리 여성성가대 찬양한 것과 같은 곡이 있네요. 예, 393장, 찬송 3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실 두려움 없네 그 사람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 안결받네
하나님 아버지, 남편과 아버지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드려도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고 또 삶이 궁핍해질 수 있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또한 수넴 여인과 같이 부유하게 살면서도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해도 자녀가 없는 것과 같은 결핍이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궁핍과 결핍, 환난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므리의 가문 아합 왕과 아하시야 여호람과 같이 하나님께 등진 사람이 다스리며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힘든 것은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 않게 하시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출생의 때와 죽음의 때가 있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마침표를 찍게 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이 우리의 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위해 세상을 이기시고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을 목적 삼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교전도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총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이 특히 강대국과 강소국부터 자국 이기주의가 아니라 인류가 공생의 길과 공영의 길로 달려가고 평화를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각 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은혜와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각의 구역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구역 식구들의 믿음의 지경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기치 않은 일에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며 언제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